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 17절,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라.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인 것.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러이러한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모습, 어떤 형태 포장을 해도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온 것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하나님께로 발언한 그러한 지혜는 이런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동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이게 지혜에 의하여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 가운데 내가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관계 가운데 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동반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결하고 이것은 문맥을 존중할 때 무엇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논의한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와 다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그것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성결하며 성결이란 우리가 거룩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뜻이 있는데 좁게 협의적으로 적용할 때 시기와 경쟁심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것이 지혜이다.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실행하고 화평을 모색하고 도모하는데 애쓰는 그러한 지금 상태로 지혜가 흐르고 있는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니까 화평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관용 이랬습니다. 너그러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예의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상대방과 어떤 대치 상태, 감정적인 대립이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정중함과 친절은 우리가 무시하고 일단 내 권리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용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애써야 되고요. 양순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보통 well persuaded 그렇게 번역이 되면 헬라어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well persuaded 잘 설득이 된 그런 뜻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쉽게 자기의 어떤 의견도 없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양순이란 뜻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꺼이 승복하는 것인데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쉽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성숙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른이 그할 때 끝까지 이기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성숙한 어른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작동되는 그렇게 well persuaded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꺼이 승복하는 것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함 양순이고요. 긍휼 상대방의 딱한 처지 안타까이 여기는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도움의 손길을 펼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의미이고 편견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에서 오는 적대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일본 분들을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에게는 일본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민족적인 정서가 작용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아, 귀는 말이야 라고 내가 내리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조심해야 돼요. 편견 없음 이 말은 without partiality인데 선입관에서 오는 적대감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죠. 거짓 없음 이것은 위생적이지 아니함이란 뜻인데 이중의 얼굴 같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울 때 그것을 여기 성경적인 의미의 그 거짓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밖으로 보이는 것과 안의 내면이 똑같은 것, 내면의 진실, 이제 그것이 거짓 없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할 때 이 영역에서 성숙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포장하는 그것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님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는 것, 포장하는 이것이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을 동반하는데 야고보는 18절에 보니까 아까 화평하고 두 번째 화평을 말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화평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듯이 말이죠.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평강이 그 부재한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되었죠. 죄의 유입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반목이 시작했고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당연히 발견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확보하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은 지속적인 평강이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평화를 확보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왜요? 당사자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에 따라서 요동해요. 형제의 나라로 동맹을 체결하지만 몇 년 뒤에 서로 전쟁에 돌입한다든지 아니면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그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지속될 거예요. 자, 오늘은 18절에 있는 이 한 구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어떤 의의를 산출하면 우리 삶이 부르심이 성공이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가운데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평을, 화목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권까지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화평을 실행할 때 기억해야 될 이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원리를 어떤 도출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화평을 화목을 평강을 실행할 때 이거는 내 마음에 어떤 화평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려진 그런 관계 애써 회복하기 위한 평강을 확보하는 그 차원보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곳에 어떻게 화평을 실행하는가, 그때 기억해야 될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1절 사이에 저는 다섯 개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17절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는 가치를 미리 새겨놓기를 부탁드려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당하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또 삶의 어떤 모토나 핵심적인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큰 원리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블록 하나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것은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줍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선을 도모할 것을 미리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선을 도모할 것을 애쓴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감정이 요동하고 억울함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하지는 않겠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대적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자신의 삶 반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을 도모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전혀 반응이 없는 대상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미리 속단해서 자르듯이 결단하지 마시고 애써도 아 이것은 가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 들면은 큰 실수를 하는 손해를 보는 딱 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잃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가 모색하면은 이 경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억울함을 풀기를 시도하면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신명기 32장 35절 이 인용한 구절인데요. 내가 전문이다. 주님의 그 expert,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인용한 것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게 있으니 내 전문 영역이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사람이 막 나서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많이 애쓰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과정이 늘어지고 상당하게 그 모양새가 복잡해지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슬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주님께서 억울함 풀어주는 것 담당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네 번째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의 불행한 소식이 들린 거죠. 그때 자신이 할 바를 찾는 게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절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소식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원수 관계에 있던 누군가의 뭐 몰락은 아닐지라도 불행이 들리면 우리 가운데 희한한 감정을 느끼죠. 그 감정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원수 처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굶주리면 음식을, 목말라 하면 물을 제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속임당하고 있던, 사실은 적대관계에 들어가고 나와 원수관계에 들어가는 건 다 나나 저 사람이나 속임을 당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그 속임을 당하고 영혼의 어떤 시달림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울 왕처럼 불의한 방식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다윗을 없이 하려고 애를 쓸 때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에게 무리의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했을 때 정신이 든 가운데 사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죠. 악은 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둠이 더 강한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듯이요. 악은 오직 선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전화를 해야 된다면 전화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빛으로 정복됩니다. 네 번째 이 과정을 거칠 때,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한 언급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악을 끼친 사람에게 여전히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부추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악의 전략에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으로 대꾸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저지시키고 끝내는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 감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적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 완전 평화가 다가오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큰 싸움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자꾸 생각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의 영원한 복지를 도모하는 것.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고 부르심이에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신이 하나님께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을 부어줘도 하나님께서 안심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지식에 속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사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군사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누면,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인격과 다 나누면 그것을 가지고 abuse, 남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아름다운 이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거룩한 깨끗함이 있는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약속은요, 역으로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추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화평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위임하여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났고 미국 명문 휘튼 대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다른 이들과 함께 5명으로 이루어진 선교팀이 되어서 수백 년간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던 아우카 부족에게 그 잔인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29세인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이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창과 도끼로 살해당합니다. 나중에 수색팀이 미국에서 파견되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5명 다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쿠아 부적을 사랑하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향해서 창과 도끼라는 악이 행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권총이라는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파괴적이고 강력했는데요. 후에 선교사들을 살해한 3명이 현재 와오라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옳습니다. 그리고 1956년으로부터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들의 부족어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서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것으로 누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영원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안 되는 것. 그런데 이 세상 떠나면서도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떠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요. 29세의 짐 엘리엇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어떤 문구인데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떠나면서도 나와 함께 보존되는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 떠나가면서 떠나가는 것, 목숨도 그 중에 하나죠. 그것을 내주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 가치 가운데 살았던 29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형제를 만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동일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 예를 보였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안에 권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제자로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